네, 말로 만들었던 그 선거대 찬양을 처음으로 듣게 됐습니다. 네, 컷라인이 굉장히 높더라고, 높다고 얘기를 했는데, 스탠다드가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네, 보면서 느낀 거는 네 명이 찬양을 네버리서 찬양을 하시는데 거의 400명이 찬양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달라스에 있는 교회에서 성가대로 봉사를 하고 있는데 늘 저도 솔로를 하고 있습니다. 테너가 혼자여서 할 때마다. 오늘 네분 하시는 거 보니까 저도 자리가 있으면 끼고 싶었는데 낄 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달라스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에 같이 섬기고 있다가 또 이곳 오늘은 하나님의 땅에 다시 오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의 스텝 칼리지 하나님 공동체에 같이 또 참여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저희 부부, 부족한 저희 부부를 불러주시고 또 여러 가지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교회에도 감사드리고요. 예배 참석하신 분들 중에 청빙위원 분들은 미리 만나면서 제가 처음들 낯섭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대부분 다 처음 뵙는데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헨리 라우엘이라는 사람이라는 분은 제가 좋아하는데 그분이 그 만남에 대한 이야기 중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네, 처음 만나면 우리는 굉장히 낯설고 그 만남 자체가 두렵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낯섦과 두려움, 그 서먹거림을 넘어선다면 하나님이 우리 뒤에 있는 숨겨놓으신 보물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오늘 우리가 문화도 다르고 살아온 생활 반경도 다르고 쓰는 언어도 서로 다를 수 있는데 그런 그 모든 걸 극복해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서로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 다 보지 마시고 또 저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일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이 선포될 때에 거기에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같이 나누고 싶어하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읽으셨지만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네. 오늘 제가 나누고 싶어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입니다. 네. 저는 복음에 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복음의 주체가 되시며 복음의 본체이시며 복음의 목적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나누고 싶고요. 또 그 삶이 어떻게 사람들을 새로운 삶으로 이끌고 시작되게 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리고 또한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제가 이 복음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은 제가 사실 김강익 목사님 말씀 증거하는 거를 시간이 날 때마다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은혜로운 말씀이고 너무 깊이가 있어서 너무 참 좋았다 생각을 들었고 이 오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스테이트 칼리지 한인교회 여기 주변에 이제 스테이트 칼리지 그 학교가 유명하게 풋볼이 유명하더라고요. 네, 풋볼 하면 이제 저희가 중요한 건 점수를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 안에는 뭐 스크램블을 짜서 수비도 해야 되고, 공격을 할 때 패스도 해야 되고, 러닝백이 들고 뛰기도 해야 되고, 터치다운까지 해서 점수를 내야 되는데, 저의 오늘 설교는 제가 그 터치다운 하기 전까지 단 1야드의 전진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패싱 정도의 설교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왜 그런 생각을 들었냐면 이미 여러분들은 복음에 대한 기초를 다 가지고 있고 그래서 김강일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복음의 진보를 하고 있는데 그 진보를 할 때에 단 1야드의 패싱이라도 될 수 있는 그런 설교했으면 좋겠다. 이런 자그마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어떤 분들은 한 번에 터치다운을 할 수 있는 설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마가복음 1장 1절은 죄송합니다. 목이 내렸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굉장히 짧은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 복음의 시작,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의 시작.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의 우리 주제를 가지고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beginning,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고 시작하게 되었는가. 두 번째는 그 복음에 선포되는 것을 누가 일으킬 수 있습니까? 빙, 존재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존재가 저 우리들에게 선포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belief에 대한 부분. 누구나 글을 쓰거나 말을 할 때 서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처음 말을 말을 할 것인가? 네, 저는 그런 서론 중에 굉장히 감명받았던 서론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서론이 찰스 디킨즈의 두 도시 이야기에 나오는 첫 번째 문장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그죠? 이렇게 시작합니다. It was the best of times and it was the worst of the times. 그때는 최고의 시간이었으며 또한 그때는 최악의 시간이었다. 찰스 디킨스가 두 도시 이야기를 쓴 배경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프랑스 혁명의 시기에 쓴 소설입니다. 찰스 디킨스가 바라봤을 때 프랑스 혁명은 한편으로는 사람의 진보와 이성, 그것에 박탈을 들어서 사람에게 자유와 평등, 박해 이런 것들이 실현되는 시기이기도 했으며 또 한편으로는 그 이상을 추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 흘려 죽어갔던 어둠의 모습이 있던 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했던 첫 번째 이 말, 서두에 나오는 이 말은 It was the best of times and it was the worst of the times. 정말 모든 걸 잘 표현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본문 The beginning of the gospel Jesus Christ The Son of God 시작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 말 또한 마가의 전체를 마가복음의 전체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것 저는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한 절을 가지고 왜 뽑았을까? 여러분 궁금하실 것 같긴 합니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1장 1절만 해야 될지 아니면 뒤에 세례요한의 이야기까지 해야 될지 네,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암만 준비를 해봐도 세례요한까지 하면 오늘 밤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장 1절을 주셨는데 1장 1절은 학자들에 의해서 어떤 분들은 세례요한의 그 본문의 메시지에 포함된다고 보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1장 1절 전체가 마가복음 16장까지의 전체를 아우르는 네, 서론이라고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후자를 지지하는 입장인데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이지만 마가복음 전체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물론 오늘 다 다루진 않을 겁니다. 네, 1장 1절만 집중적으로 다루겠지만 그런 것을 배경으로 해서 제가 이 본문을 선택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마가가 복음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이 말을 들을 때 어떻게 이게 복음의 시작이 될 수 있지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가가 이 본문을 이 글을 썼을 때 이런 선포를 했을 때 그때의 이스라엘 배경은 과연 좋았을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다니엘서 계속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다루고 계시는데 아시다시피 그들은 유배 생활을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유배가 끝나고 돌아간 이후에도 사실 그 나라가 자유롭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온전한 자유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모든 걸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형편은 아니었어요. 마찬가지로 몇 세기가 더 지나고 난 뒤 예수님 오셨던 그 시기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과 어두움의 시기를 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어땠습니까?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죠? 그렇죠? 근데 경제적으로 어떻습니까? 네, 세금을 못 낼 정도로 힘들어했던 모습들이 성경 곳곳에 보이지 않습니까? 종교적으로는 또 어땠어요? 종교적으로도 온전하게 드릴 수 없었어요. 예, 정치와 종교가 야합이기 때문에 대제사장 한 명만 있어야 되는데 다섯 명의 대제사장들이 있었던 시기도 있었고 예,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드려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안 좋았으면 막, 예?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가서 막 다 엎었던 예? 제사의 현장 그거 다 싫어하시고 막 비판하시고 그러시잖아요. 예, 바리새인들이 독사이자시더라 이러면서 예. 그만큼 시대가 어두운 시대였는데 그 시대 가운데에 마가가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아니다. 복음이 시작되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외침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시작! 제가 이게 큰 소리로 말하면 또 애들도 깰까봐 말하면 시작! 복음의 시작.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원래 시작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르케라는 단어입니다. 아르케. 철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잘 아실 것 같아요. 아르케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만물의 근원을 이야기할 때 아르케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원래 아르케라는 단어를 번역할 때 영어에서 beginning이라고 번역하기도 하지만 원래는 오리진이라는 뜻이 굉장히 강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기원, 근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가가 이 말을 쓸 때 단지 시작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복음의 근원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 근원으로부터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여러분의 삶의 근원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마가는 복음이 삶의 근원이 된다. 마가는 예수가 증거하는 또는 예수를 증거하는 그 복음이 삶의 근원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근원으로서 우리는 어둠에 처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된다면 그 자리는 어둠의 자리가 아니라 새로운 복음이 시작되는, 삶의 근원이 시작되는 그 자리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삶이 어렵고 또 어둠 가운데 있고 어떤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복음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선포되고 여러분이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정말 기원하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됐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그 복음의 선포를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만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신가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수가 누구이길래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일으키는 분이신가? 네. 여러분 사진 보이시죠? 네. 이게 몇 년도인지 기억나세요? 혹시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딱 들고 나타났던 그해? 네, 2007년이에요. 2007년 이전에 태어난 분들이 대다수세요. 네. 그 이후에 태어난 분이 있지만 네. 2007년도에 아이폰을 딱 손에 들고 네. 어디가 있죠? 전화기가 없네. 스티브 잡스가 딱 손에 들고 나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네. 그때까지만 해도 설마 이게 무슨 뜻인지 아무도 몰랐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거의 15년이 지나고 난 뒤에 새로운 시대가 열렸구나. 왜냐면 이 조그만한 거 안에, 이 기기 안에 온 세계를 통합하는 네트워크가 구성이 됐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게 된 것이죠. 스티브 잡스는 야망이 있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개발했던 이 하나의 자그마한 전화기 하나를 통하여서 온 세계를 통합하려고 합니다. 지금 저도 애플 월드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 벗어나고 있어요. 예, 삼성을 가지 못하고 애플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네, 전화기 애플 쓰고 있고, 예, 아이패드 들고 있고, 집에 가면 맥북 쓰고 있고, 네, 저 맥북을 쓰는 이유는 사실 성경 프로그램 때문에 그걸 사용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저는 애플 워치도 사고 있고, 네, 애플 월드에 살고 있어요. 네, 애플 앱스토어에 가서 뭔가 구매를 해야 되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한 명의 존재가 세상에 들어오면 그 존재가 세계를 바꾼다는 겁니다. 시간은 정형화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미래가 정형화되어 있습니까? 정형화되어 있지 않죠. 뽐이 없죠. 그죠? 네. 그런데 어떤 존재가 들어와서 그 시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네. 스티브 잡스가 이 세계에 들어와서 이 세계를 변화시킨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시간대를 바꾸신 겁니다. 역사의 시작을 바꾸신 거예요. 구약의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신약의 시대를 이끌어 가신 겁니다. 그래서 마가는 예수가 그리스도시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맨날 예수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의 단어로 계속 읽혀지지 않습니까? 원래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처음에 아무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인간 예수일 뿐이고 예, 마리아의 아들 예수일 뿐이고 네, 목수, 요셉의 아들일 뿐인 거죠. Historical Jesus. 역사에 있었던 예수. 근데 그는 우리와 똑같습니다. 먹고 마시는 사람이었고, 네, 이 땅을, 땅을 밟고 다니는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땅에 있는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니라 그가 그리스도라는 직을 온전하게 수행하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워낙에 이제 훌륭한 목사 밑에서 다 공부를 잘 하셨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란 말을 알잖아요. 네, 히브리어는 메시아. 그 뜻은 어노인티드라는 뜻이고, 그죠? 기름 부은 자. 그리고 그가 수행했던 직은 세 가지 직을 수행하지 않았습니까?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그 세 가지 직을 충실히 행하신 겁니다. 그는 이 땅의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신 분입니다. 다윗의 왕위를 이으신 분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세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대안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온전하게 치유하시는 분으로서 제사장이 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이면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시대를 열기 위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 그 일을 온전하게 감당하신 겁니다. 시대가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려면 필요한 게 있는데 모든 역사는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는 과거로부터 이어받아야 되는 정통성이 하나 있어야 되고 또 다른 하나는 미래로부터 들어올 때 그 미래가 온전히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당위적인 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뭐 그걸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명분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정통성과 당위성에 대한 싸움입니다. 저는 이게 교회에도 정확하게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교회는 이 정통성과 이 당위성을 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갖고 있는 정통성과 당위성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발로 안 나오네요. 예. 어떻게 보면 우리는 크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사랑에 대한 개명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사명에 대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하나는 사랑에 대한 부분. 하나는 제자를 삼아야 된다는 거. 이 교회가 계속해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은 이 두 개가 갖고 있는 정통성과 당위성을 매 시대마다 어떻게 다시 개발해내고 만들어갈 것인가. 그 부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저는 스테이트 칼리지 한인교회가 벌써 39년이라는 시간을 여기에서 존재하고 그리고 이어나가고 있는 것은 지금 이 사명을 지금도 잘 감당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남아있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그가 왕으로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서 만들어내신 그리고 자기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해서 만들어낸 이 교회가 어떻게 계속해서 이 시대에 남아있을 것인가를 계속 고민을 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당위성인지 무엇이 우리가 과거로부터 이어받아야 되는 건지 예. 제가 사실 그 인터뷰 시간에 저에게 인터뷰를 이제 끝나고 제가 이제 인터뷰를 다 끝냈는데 저에게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져서 제 질문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이제 목회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잘 마무리하시고 은퇴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목사님이 남기고 싶어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받았던 은혜의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네,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모든 분들이 만장일치로 똑같은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았고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배웠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목사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제가 바로 아멘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덧붙이기를 저도 그러면 그 교회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그 공동체 가고 싶습니다. 목회로 부르지 마시고 목회자로 부르지 마시고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정말로 이 시대에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다른 복음의 메시지가 강단에 흘러나오고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때 여러분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교회가 그 정통성을 계속 유지하고 또 하나님이 제자들을 불러주실 때 그 제자들을 정말 그리스도의 작은 예수로 또 세우는 그 일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그런 면에서 예수는 단지 예수가 아니라 이 일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이분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남아있는 건 그거예요. 결단입니다. Believe. 정말 트러스트 할 수 있는 것. 그 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도들, 마가는 분명히 이야기에는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가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에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우리가 너무 복음이라는 말이 익숙하니까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네. 복음이라는 말이 원래 헬라어에서는 유한결이잖아요. 유한결이. 네. 근데 이게 그리스도인의 전유물이 아니었어요. 이 복음이라는 말. 원래는 이 말이 이방인들에게 사용될 때는 황제가, 그러니까 왕이 황제가 됐을 때, 네, 황제의 등극이라는 표현을 쓸 때에, 복음이 선포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네. 복음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가 그 사람이 황제가 됐을 때, 우리의 옥타비아누스가 드디어 황제가 되었습니다. 라고 사람들이 선포할 때에 그거를 복음이라고 이야기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그러니까 신의 등극이라는 표현으로 썼던 겁니다. 복음이라는 게 원래 그런 말로 쓴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마가의 이 복음서를 지금 시점에서 읽는 게 아니라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읽어본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사람 예수란 사람이 어떻게 복음의 근원이 될 수 있느냐라고 의아하지 않았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황제? 더 나가서 신임이었다고? 예, 그게 복음에 대한 놀라움이었다. 여러분 별로 이게 놀라지 않으시지만 예, 로마인이 만약에 이 글을 봤다면 깜짝 놀라고 물어봤을 거예요. 그래? 정말 예수가 복음의 근원이 됐다고? 신이었다고? 네, 그렇습니다. 예수는 복음이요, 신이었어요. 그래서 마가가 이 글을 쓰면서 제가 해석할 때 그런 거예요. 순서대로 이렇게 썼잖아요. 네, 영어식으로 하면 한글은 그렇게 순서가 안 되어있지만 영어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The beginning of gospel of 지저스 다음에 우리 예수에 대해서 공부했죠. 그 다음에 알게 됐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 직을 어떻게 운영을 감당하셨는지를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그렇다면 정말 그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냐에 대한 문제를 그 다음에 제기를 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말에는 꺽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그거는 어떤 사본에는 이 말이 없어요라는 뜻이에요. 성경 여러 개 갖고 있지만 이거 번역본이잖아요. 그죠? 네, 한글 번역본, 영어 번역본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까? 네, 엄청나게 많은 사본이 성경 사본이 있는데 그거를 모아서 이게 네, 성경의 처음에 원래 오리지널 텍스트일 거라고 추정하면서 모아놓은 거예요. 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사본 세 가지가 있는데 헬라어를 구성할 때 네, 알렉 사본이라는 사본 A, B, 뭐 이게 여러분 예, 이런 얘기는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처음에 이게 신화의 사본이네 이게 3, 4세기에 나온 가장 초기 사본인데 거기에 사본에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안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야, 이거 어떡하냐. 그걸 집어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다행인 거는 그 뒤에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사본이라든가 바티칸 사본에는 이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말을 추가를 한 겁니다. 원래 우리가 만약에 이 말을 추가 안 했으면 그냥 이렇게 끝났을 거예요. The beginning of gospel of Jesus Christ. 그리고 끝. 네. 그런데 감사하게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서 이 말이 원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집어넣더라고 합니다. 어떤 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다?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인간 예수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마가가 지금 복음으로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을 수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는 어떤 분들은 나는 아직도 나는 역사 속에서 있던 예수에 머무릅니다 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아직 내 신앙을 고백을 못할 수 있으니까 그죠? 또 더 나아가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건 내가 이해합니다. 네, 받아들일 수 있어요. 다윗의 후손으로서 와서 네. 왕의 후손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받아들입니다. 근데 그가 만약 진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이냐까지 물어본다면 대답 못하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굉장히 늦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걸 잘 몰랐어요. 사실 저는 25세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 전까지는 성경에 대해서 뭐 제대로 읽어본 적도 없었고 굉장히 오랜 시간 방황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25대 됐던 해에 하나님이 저에게 오셔서 말씀을 읽는 가운데 다른 데가 아니고 3박 4일 동안 아침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 아침 주고 점심 주고 저녁은 금식입니다. 그냥 성경만 읽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참여할 때 요한복음 읽은 때에 하나님이 저에게 그냥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규호가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규호가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너의 죄 내가 다 깨끗하게 씻어줄게. 내 아들 너한테 보냈잖아. 내 아들 저 십자가에 못 박아놨잖아. 그 피 흘림이 너의 죄를 씻어줄 거야. 저 금성이 저에게 맺혔을 때에 정말 며칠을 울고 금식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음성을 듣고 그리고 세 달 동안을 계속 눈물로 하나님께 간과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는 그게 제 인생의 변화예요. 그때 처음 중고등학교 때 제 삶은 파란만장했습니다. 뭐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했습니다. 제 고등학교 때 제 성적이 원래 340점 만점이었는데 예, 원래 그랬어야 되는데 제 시험 성적을 받아보면 네, 제가 340 만점이 아니라 제 당구 성적이 300점이었어요. 당구 300점이었는데 그러고 난 뒤에 공부를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제가 그 다음 한 일이 염색 공장에서 1년을 일하고 네, 주의학 교대로 일하고 거기서 일 잘못하다가 이제 팔이 부러지고 네, 이것도 하나의 은혜로 정색했거든요. 네, 두 군데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병원에 몇 달 동안 누워있었는데 그때에 제가 술, 담배 끊을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난 뒤 군대를 2년 6개월 갔다 왔고요. 그리고 일주일 후 바로 남대문에 들어가서 새벽 시험 1위를 했습니다. 네, 골라골라 이건 아니었고요. 골라골라까지는 아니고 청바지 장사 했어요. 청바지 도배 장사를 배웠고 네, 2년을 거기 있었는데 거기 있으면서 너무 인생의 큰 회의를 느꼈습니다. 네, 그때 하나님이 참 그 계기를 주셔서 제가 거기를 그만두고 그 성경 프로그램에 가서 참여하게 됐던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긴 소리는 혹시 또 기회가 되면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생 자체가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예수라는 사람이 사실 역사에서 드러난 한 인물이라고 느껴졌지 그가 정말 그리스도인지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회심의 순간에 그가 그리스도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알게 됐을까요? 예, 부활에 대한 기독교 역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도 중요하고 부활도 중요하다고 하는데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지운다면 뭐 복음서의 몇 부분 정도가 사라질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활의 부분을 지운다면 사실은 성경 전체의 역사가 사라진다고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부활이 중요합니다. 자,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부활이 왜 중요하지? 그가 신임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부활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부활이 중요합니까? 그러면 죽음은 왜 중요하죠? 그리스도가 죽으셨어요. 그죠? 예,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예, 너무 많은 대답이 있어서 대답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가 인간이라는 걸 증명하는 방식입니다. 인간임을 증명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그의 부활은 신임을 증명하는 방식이기도 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자연 법칙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있는 모든 것을 아우르는 자연 법칙의 끝판왕이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자연의 법칙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자연의 법칙 위에 있는 하나님이 때문에 신이 되는 거죠. 창조주가 되죠. 그럼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죽기만 했다면 그는 뭘로만 남아있어야 됩니까? 자연계의 피조물 가운데 한 인간, 예수로만 남아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만약에 그가 부활을 하셨다고 한다면 그는 인간이 아니라 이제는 뭐가 되는 겁니까? 자연의 법칙을 초월했기 때문에 신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로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을 증명하는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런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아멘.
예, 그런 분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믿고 계세요?
아멘.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신앙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적용 좀 두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사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복음이 선포됐을 때 어둠 가운데 있던 어떤 상황에 있던 지금 기쁨 가운데 있던 더욱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이 은혜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얘기를 사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많이 됐는데 인터뷰를 하는 동안에 처음에 인터뷰를 하는 동안에 이제 인터뷰 시간이 아침 9시로 정해졌습니다. 그 9시가 여기 시간으로 9시였어요. 동부 시간 9시로 정해졌는데 제가 그날 이제 여러분 뭐 되게 중요하니까 사실 긴장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밤에 이제 잠을 못 자고 새벽 기도하고 이제 거의 한 빈공상공을 헤매다가 거기서 잠깐 좀 쉬었다가 이제 씻고 교회로 가서 인터뷰를 준비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있었어요. 근데 거기 시간으로 7시 55분쯤 됐는데 갑자기 탁 벨이 울리는 거예요. 벨이 울리는 순간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뭐가 잘못됐다.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뭐가 잘못됐다. 딱 보자마자 필라델피아 주여. 아, 거기 9시 여기 9시가 저는 착각을 한 거예요. 아, 거기 10시인 줄. 그 8시 갑자기 전화 이 그 중간에 전화가 딱 오는 순간 주여. 한숨이 갑자기 확 나면서 큰일 났습니다. 전화 받자마자 장로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을 완전 착각을 해가지고 반대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5분만 주시면 제가 얼른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불이 났네요. 만약에 이게 일반 세상 같았으면 1, 2분 이렇게 듣고 준비 안 됐으면 어디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아, 제가 그래서 이 끝나고 나는데 모든 분들에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 추천서 써주신 분들, 성도님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 교회에서 저를 받아주신다면 저는 이 교회에 제가 뼈를 붙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은혜로운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네? 아, 제가 그렇게 느꼈어요. 역시 진짜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아멘? 네, 은혜는 정말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제가 그거를 피부로 한 번 더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는 정말 은혜가 넘칠 거야. 분명한 거. 네. 제 고백이 틀렸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에 그 안에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단지 그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그 메시지를 은혜로 그냥 받아들이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나만 새로운 시작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다른 존재를 위해서 어떻게 새로운 시작을 도와줄 수 있는지 그거는 힘의 능력에 주권 대신 하나님께 어떻게 붙어 있어야 되는지 늘 거기 붙어 있기를 늘 애쓰셔야 됩니다. 네. 네, 사진 잘 뽑아놨죠? 여러분 여기 팀이 있는데 몇 개의 팀이 보이세요? 네? 몇 개 팀? 아, 두 개요? 네, 어떤 팀이 있습니까? 홈팀이 있고, 예, 네, 비스터 팀이 있죠, 그죠? 네, 근데 하나의 팀이 더 있어요. 네, 엄파이. 심판진이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홈팀하고 비스팅 팀은 자기들의 룰북이 있을 겁니다, 그죠? 자기들이 어떻게 전략을 수정하고, 그 다음에 점수를 내기 위해 또 방어를 하기 위해서. 근데 전략이 그대로 그 룰북을 따라서 이 필드에 나와서 경기를 운영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분명한 건 목적이 있죠. 어떤 목적? 점수를 내는 거. 점수를 적게 주는 거.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랑 전혀 상관없는 한 팀이 있다면 그거는 누구다? 심판진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진은 어디에 영향을 받습니까? 저 두 비지팅 팀이나 홈팀 같은 경우는 심판진의 영향을 받아요. 그 밑에 권한 아래에 그 명령에 따라서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심판진은 그 룰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죠. 그죠? 네, 어느 룰? NFL? 사무국의 룰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저는 이걸 보는데 와, 이게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예,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데 우리는 우리도 이 필드 안에 있는 겁니다. 심판님도 필드 안에 있어요. 거기 계속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이 땅의 룰이 아니라 어디? 하나님의 룰에 우리는 영향을 받고 그 룰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만이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아까 스티브 잡스 이야기를 했는데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개발하면서 맥북도 개발하고 다 갖고 있는 사람인데 만약에 제가 스티브 잡스에게 아우 스티브 잡스님 내가 당신이 너무 고마우니까 제가 아이패드 하나 샀는데 선물 하나 드릴게요 아이패드. 그럼 기뻐하시겠어요? 아 제가 맥북을 샀는데 너무 좋아요 이번에. 와 이게 뭐 A코어에다가 얼마나 빨리 돌아가는지 프로세스가 너무 좋고 내가 이게 드릴게. 좋아하지 않죠. 왜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는 창조주니까. 자기가 만든 거에 욕심도 없고 그걸 소유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예, 창조주가 이 땅에 있는 거를 욕심을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께 붙어 있다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이 땅에 대해서 욕심이 없어요. 아 이렇게 말하니까 좀 약간 약해지네요. 네, 약간 있긴 하지만 없으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없어야지 정상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이원론적인 사람 아닙니다. 저희는 물질을 욕심이 없는 사람이 물질을 가장 많이 갖고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이 물질을 가장 많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 헌금하십니까? 교회는 공평 정대하게 들어오는 물질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걸 다 흘려보내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있으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 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창조주의 관점에서 이 땅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이 땅은 분명히 풀의 꽃의 영광처럼 사라져갈 거를 그리고 썩어 없어질 거를 저희는 알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되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붙어있으면 붙어있을수록 이 땅에 대해서 욕심이 없어지고 욕심이 없어지면 훨씬 자유로워지고 그 자유를 경험한 자만이 오늘 마가가 우리에게 선포하는 시작!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시작!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 말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더욱더 어태치 정말 붙어 계셔서 온전한 자유를 드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온전한 자유를 서로 나누는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그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는 저는 이 복음의 능력 가운데 여러분이 다시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시작한 분들은 복음의 진보가 한 번 더 앞서 나가는 그 진보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거나 충만하네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그대로 다 주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말씀을 주시고 감사합니다. 그 말씀의 선포에 우리가 귀 기울이길 원합니다. 시작!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하나님, 이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메시지가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의 어둠을 벗게 도와주시고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의 슬픔을 거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죽음 가운데 있는 생명을 살아나게 하는 생명의 메시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은혜로 시작된 일 우리가 율법으로 끝내지 않게 도와주시고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원하고 오늘도 하나님께 접붙임 받은 자로서 이 땅의 자유한 자로 그리고 이 땅의 생명을 증거하는 자로 빛과 소금 역할 감당하는 자로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주어진 시간 말씀에 감사하며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